예,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계신데요.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뭐 옛날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이 왕이 세워졌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의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왕조, 왕가가 세워졌다는 의미일 텐데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음 왕이 되고 또 그 손주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왕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아마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패하여지고 더 이상 왕으로 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높은 왕 하나님을 섬기는 결국은 왕이라기보다는 왕의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건데 사울 왕이 그 왕권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왕으로 이렇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차가워지고 불순종했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 가를 패하시고 대신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목동의 집안을 세우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말 그대로 이 다이내스티, 이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다윗 왕조를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왕조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사울의 이 왕권이 무너지고 사울의 그 패밀리가 이렇게 몰락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반면에 다윗은 작은 목동에 불과하지만 이새 집안에서 다윗이 세워지고 결국은 다윗의 그 역사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그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 사무엘 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열왕기상하로 이어지는 거겠죠. 자, 이러한 교차되는 이 갈림 속에서 이 교차 속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입니다. 그냥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은 다윗과 경쟁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왕이 될수 없고 요나단이 왕이 되면 다윗은 당연히 왕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둘 사이에는 일종의 이 라이벌이고 정치적인 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18장에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대적하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허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고 결국은 다윗과 결혼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좀 뭐랄까요? 사울로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사실은 역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18장에 굉장히 복잡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일진데 저는 오늘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보편적인 우정과는 좀 질이 다른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무엘 하 1장으로 한번 펴보실래요? 뭐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464페이지, 뭐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가겠네요. 사무엘 하 1장 26절, 한번 25절부터 제가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러면서 산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26절 이제 이때 요나단을 부르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이 이 순간에 아주 애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였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아주 뒤틀리게 읽어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별아별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기이했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뛰어났다는 어떤 의미보다는 이 정말 최상의 것, 가장 귀중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여러분 모든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 중에 종류는 같은 물건이지만 최상의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사과들이 있지만 그 사과 중에 최상의 사과가 있고 같은 포도들이 있지만 최상의 포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최상의 포도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참 기이한 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같은 사랑이지만 아주 순도가 높은 최고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순도가 높았냐면 이제 물론 다른 종류의 사랑이긴 하지만 다윗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애정의 관계 속에 어떤 한 연인들과의 관계 속에 느꼈던 사랑의 순도보다도 다른 사랑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순도가 가장 뛰어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통하여 가장 순도 높은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뛰어났다는 의미에서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나단의 이런 뛰어난 사랑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또 깊이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18장 다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3절에 가도 그렇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나 이 말이 한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이웃사랑의 계명이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유명한 계명, 그리고 예수님도 이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자신이라는 말과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말은 그렇게 거리가 먼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적인 계명의 의미가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을 너의 생명같이, 너 자신같이, 너의 스스로의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순도 높은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랑,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사랑이야.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데 우리 항상 사랑 사랑 하지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 뭐 건질 게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중요한 말이지만 똑같은 말을 자주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좀 퇴색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강도가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랑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어쨌든지 우리는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돼. 어쨌든지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 그냥 많이 들었고 많이 노력해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다 하고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영원토록 포기할 수 없는 현실. 사랑은 본질이고 사랑은 목적이고 사랑은 결과물이고 사랑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를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사실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 너무 중심적입니다. 자, 지난주 중에 제가 수요일에 필라델피아 공항을 떠나서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시애틀 공항에서부터 저희 교회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가는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우버를 불렀죠. 우버 드라이버가 우리를 운전해서 그곳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가는 길에 우버 운전사하고 짧은 대화였지만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양을 들어봤더니 이민자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왔다는 겁니다. 소말리아란 말을 듣는 순간에 조금은 긴장이 됐습니다. 워낙 좀 분쟁적이고 뭐 테러도 많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시애틀 지역에 소말리아인들이 많이 있느냐 그랬더니 많이 있대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로 이분이 당연히 이제 이슬람교도인데 이슬람교도들이 모이는 모스크, 이게 소말리아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한 150명 이상 모여서 매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와 관계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말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머슬럼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하게 봤겠죠. 그 순간에 이제 말을 좀 걸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바로 모하메드가 증거했던 이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사는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이슬람 사람들은 이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사가 무슬람의 이 증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하메드가 이사를 선지자로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당연히 혁혁히 드러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해는 말아라. 나는 이사를 그리스도를 마지막 선지자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믿고 있고 모하메드는 그 선지자를 증거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니까 그 사람이 당장 하는 말이 나는 모하메드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는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이사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그 순간에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지? 알라라는 그들의 어떤 신의 개념은 좀 막막합니다. 인격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힘은 힘인데 어떤 존재는 존재인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냥 절대자예요. 절대자. 아무런 타협도 할 수 없는 절대자. 알라는 그냥 절대자일 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믿는데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기도 하시지만 인간 안에 계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너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해 봤느냐라고 하니까 당장 화를 내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왜?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혐의를 느낀 겁니다. 왜? 자기가 그토록 신성시하는 알라를 모독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럴 땐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차이. 여러분 저는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에 대한 일종의 존중성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까지는 물론 거기에 통합적인 진리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어떤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파편적으로 이 세상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어요. 이슬람에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이 있거든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역사를. 그런데 절대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철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철학은 어려워요. 신비해요. 우린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슬람교도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은 동시에 내부 내면적으로 그 인터널리 그 안에 공동체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들을 자기를 내어주듯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자기를 내어주듯 사랑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그 사랑의 역동이 사랑의 인격체이신 성령으로 역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뜨거운 공동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초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사회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등급밖에 매길 수밖에 없어요. 등급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공동체 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드림, 자기주심, self-giving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역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한 분이시고 그냥 사랑을 타인에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건 너무나 고상한 철학이고 너무나 고상한 신학이죠. 다른 그 무엇도 따라갈 수 없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신앙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 또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파울의 말씀, 성경 말씀의 의도는 절대로 믿음이 연약하다든지 필요 없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믿음도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소망은 뭐냐? 결국 그 사랑의 영광 속에 우리가 다 합류할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 소망이라서 결국은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에 대한 표현이 한 두 가지로 저는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순도 높은 사랑, 이것이 어떤 것인가?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사랑은 영혼과 영혼이 이어지는 것이다, 엮여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단어들이 나오지만요, 사실은 이 마음, 생명, 이게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네페시는 영혼입니다. 영혼, 혼, 소울이라고 번역이 되죠 영어로. 이것도 동시에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요나단의 생명이 다윗의 생명과 하나로 엮여짐으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명과 요나단의 생명이 엮여졌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랑이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애정,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의 범주가 결혼한 부부일 때 그 사랑은 절대로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사랑의 어떤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만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랑.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사랑의 보편성 속에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이 끈끈한 피의 나눔 있잖아요. 역시 우리는 혈육이야.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범주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사랑의 보편적인 어떤 그 사랑이라는 나눔, 그 어떤 그 현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우정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는 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요? 원수와도 맺어질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쬐어주신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인간됨, 이 인간의 어떤 존엄함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너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비록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일방적인 폭력이 되지 말아야 한 것은, 심지어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humanitarian,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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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지켜줘야 할 존엄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잔인한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뭐 그 자체가 좀 역설같이 들려지지만, 왜 전쟁을 가지고도 전쟁 안에도 어떤 전쟁의 범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무너뜨리는, 그냥 모든 경계를 허무는 그러한 악랄한 행위들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왜? 그건 더 이상 경쟁도 싸움도 아니다. 뭐죠? 일방적인 폭력일 뿐이다.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범주가 좀 달라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범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은 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부라면 훨씬 더 그렇죠. 우리는 남들이 전혀 넘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엮여져 있어. 그러다 보니 애도 생기고, 애를 보니까 남편 아내가 다 들어가 있네. 얘를 뭐 반으로 잘러 가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나눌 수 없는,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엮여짐이 그 안에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래요. 예? 친구 간에도 그런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엮여짐이에요. 여기에 요나단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이 엮여지고, 우리가 하나가 생명이 되어서 결국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나는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본질적인 거죠. 여러분, 이 엮여짐이 항상 좋은 건가요? 힘들죠. 고되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부부들도요, 와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도저히 못 살겠다.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요. 그 엮여짐이 지긋지긋한 거죠. 도대체 우리가 계속 살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요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뭐 제가 권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요 부분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래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한 30분으로 요약한 게 나와서 그거 봤어요. 참 별로 잘한 짓은 아닌데. 근데 그것조차도 감동적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에 영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많은 오해를 사잖아요, 영옥이가. 도대체 얘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까? 알고 봤더니 그 영옥이가 갖고 있는 비밀은 영희라고 하는 자기의 쌍둥이 언니에 대한 비밀이었어. 그 언니는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에요. 그 부모들은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시다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 사랑할 수 있는 자들에게. 뭐 대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하여튼 그런 의미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영옥이는 자랐는데 문제가 뭐죠? 그토록 사랑하던 부모님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죽어요. 뭐 드라마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겠지.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드러나요. 어디 여기저기서. 결국은 자기의 유일한 혈육,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 영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함께 있기에는, 함께 품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서 자기는 전국을 배제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드라마의 그 장면은 뭐냐면 결국 둘이 다시 만나고 이제 영이가 영옥이를 찾아오는 겁니다. 긴 얘기를 드릴 순 없죠.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그 감동을 느끼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결과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긋지긋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니까 둘만의 비밀스러운 엮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는 마음 있죠. 하나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번역을 하기 나름인데 이것은 음모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표현이 이상하죠? 음모하다. 영어로 conspire. 두 사람이 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은밀로운 엮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conspire, 이 conspiracy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엮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엮여지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 쉽지 않고요, 부담을 갖는다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편안하고 그냥 너와 있으면 좋아, 사랑은 그냥 안전하고, 사랑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편안하고 그냥 쉬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티네이저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티네이저들도 금방 깨닫습니다. 사랑은 아프다는 것. 왜냐하면 사랑은 엮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약함을 지어줘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약함을 지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힘들어도 지켜주고 돌봐줘야 되고 부모가 약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엮여짐과 나는 상관없는 사랑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엮여지는 것이고 그 엮임 속에는 상대의 짐을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엮여짐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사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아들이 다윗과 내 원수 다윗과 맹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니죠, 요나단은.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과의 엮여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자, 두 번째 사랑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줍니다. 물론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받는 것은 후입니다. 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기쁨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실 18장 전체에 보면은 사울의 사랑과 이 요나단의 사랑을 비교합니다. 사실 사울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울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2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다윗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이 분명한데 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용납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을 해봄직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품었던 좋아함은 어떤 좋아함인가 하면은 소유코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다윗을 소유하고 싶어. 나는 다윗을 내 것으로 삼고 싶고 결국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에요. 절대로 다윗 스스로 위대해지고 다윗 스스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 다윗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다윗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그러므로 절대로 내 범주 밖에서 너의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 이 소유욕,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집착을 혼동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어떨 때 보면은 아들한테 야 네가 선택해, 네 와이프냐 나냐, 그런 건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집착입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네가 내 거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그러니까 평생 나랑 엮여서 이제 너는 절대로 도망 못 가. 뭐 이런 거 말고. 그건 집착이죠.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음 4절을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그랬습니다. 벗어. 여기 벗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벗었다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벌거벗었다. 다 벗겨졌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겉옷 하나 벗어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 stripped away. 완전히 벗었다. 마치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stripped away, 벗으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과 맥이 통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벗었다. 근데 이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왕자의 옷을 벗어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들을 다 내어줍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줬다. 여러분 이게 나도 몇 개 있으니까 너도 하나 써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4장 거기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정말 재밌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어요. 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쇠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호미와 낫을 만들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가서 사람을 써야 돼. 여러분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 뭐 갖고 하죠? 칼 갖고 하죠. 창 갖고 하죠. 근데 칼과 창은 뭐로 만듭니까? 물론 뭐 창도 끝부분 빼고는 뭐 나무로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철, 쇠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블레셋은 철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누구요? 사울 왕과 요나단.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당연히 지는 거죠. 당연히 지는 거죠. 자, 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너도 하나 가져. 이게 아니었어요. 이 순간에 정말 요나단은 몰라요. 뭐 스페어가 하나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귀한 모든 것들 자기의 것을 벗어서 strip away 해서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우리 번역이 조금 약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성공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성공했다. 다윗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4절과 5절을 이어주는 그 이음이 빠졌어요. 우리 영어로 얘기한다면 and입니다. and. and. 접속사라고 하나요? conjunction. 이게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단어 맨 앞부분에 vow라고 하는 이 end가 나와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이 vow가 되게 재밌어요. end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모든 의미로 다 쓰여져요. 근데 이 순간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모든 것들 갑옷과 칼과 창과 뭐 겉옷이며 뭐며 이걸 다 벗어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성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다윗의 성공이 혼자 한 성공이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삶을 그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요나단의 사랑의 결과였다. 여러분 그런 사랑 갖고 계신가요? 나의 사랑이 저 사람을 위대하게 했다.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위대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대로 모든 부모들은 그 사랑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발라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그 위대한 사랑을 절대로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나로 인하여 나보다 더 위대해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어려운 질문이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 때문에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단은 다윗의 성공을 질투가 조금 있었다면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으로 함께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절대로 약한 자로 보지 마세요.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맹했어요.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던 장대한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아마도 그만한 놀라운 체격과 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온 블레셋과의 전쟁, 다 지는 전쟁인데 요나단 혼자 적지에 뛰어들어가서 싸움으로써 전쟁의 방향을 뒤집어 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나단이 혼자 들어가서 20명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을 죽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20명? 하도 이상한 무술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20명 쓰러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새 격투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 끔찍하지만 이상하게 눈길을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안 되는 능력을 지닌 격투기 선수를 할지라도 한 명 때려 눕히고 나면 또 한 명 올라오고, 때려 눕히고 나면 또 한 명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20명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합니다. 그건 누구도 그 체력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실력이 없었나요? 아니요. 요나단에게 기회가 없었나요? 너무 많았어요. 요나단은 놀라운 사람이었지만 경쟁은 할 수 있어요. 경쟁은 좋은 거예요. 서로 경쟁함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동지로 여기고 형제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본질이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에게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소망이고 갈망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형제, 이토록 자기를 사랑했던 바로 요나단은 전장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진정한 요나단, 유일한 친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진정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완성이고 요나단의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을 품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뭐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 주님 했단 말이죠.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서번트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건가요? 성립이 되죠. 근데 왜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은 좋아함이 아니야. 나는 너를 종으로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손발로 사용하고 싶은 것 그 이상, 단순히 너에 대한 집착, 너를 갖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은 너를 친구라 하겠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친구라 하노니.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지만 나는 아버지가 내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너와 함께 나누겠다. 나의 비밀을 너와 함께 엮어버리겠다.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엮어지고 나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쏟아 부을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요나단이신 참 다윗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친밀하게 다가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 love you.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베드로는 이렇게 답했죠. 부끄러웠죠. 실패했으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그래 우리 둘이 사랑하고 잘 살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공동체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love you. Do you love me?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에 나온 이런 본질적인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홍수가 터진 것처럼 막 철철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이 아직 드라이하고 뭔지 몰라도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끝까지 내가 우리 아내를 향한 또는 우리 자식들을 향한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향한 아니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과거에 동역했지만 뭔가 자꾸 걸리고 싶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나의 부르심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포뮬러로 풀어낼 수 있을까? Can I do it? 내 마음이 그럴 힘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철철 넘치는 사랑의 폭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랑의 그런 대신은 그 샘물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수도관이라 할지라도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고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못 가겠어라고 할 때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위대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진실된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자. 가야만 한다. 버텨내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끊임없이 살아내시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